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듬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상에 강림할 것이니 너희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들에게는 자에게는 손을 대하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선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그 평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또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였듯이 제사장 나라 역시 그 다른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특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 일에 다른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되기를 원하셨고 또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 다른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독수리가 날개로 그 업어서 자기 새끼들을 구하듯이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셨다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왔던 것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역사이지요. 또한 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된 그런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민족의식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마음에 품지 못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또 배척하고 갈등하는 일들을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최근에 그 이스라엘에서 또 한 차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와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들이 지금 나고 있는데 이러한 전쟁은 수십 년째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뿌리 깊은 선민 사상, 선민 의식이 그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다른 민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그들을 품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독선적인 생각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이 불러일으켜지고 있고 또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깨닫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과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맺으시죠. 또 그리고 그 언약의 혜택이 자손의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그런 핵심적인 내용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세우시고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창대케 하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그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자손들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나온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큰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 이 언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그 약속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달랐습니다. 보통 이 약속, 사람 간에 맺어진 약속은 그 쌍방이 같이 합의하에 이렇게 맺어지게 되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은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시고 선포하시고 또 그 명령을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enforce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이 구약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밝히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확한 지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도 이 언약의 특성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는데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내 백성이 되는, 내 소유가 되는 그런 축복을 내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소유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를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한다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보배로운 백성,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들이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나의 소유가 된다, 즉 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성결한 삶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그 백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성결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옷을 빨고 성결하게 자신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고 또 정해진 그런 경계를 침범하지 않고 또 여인을 멀리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이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것을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은요, 죄에 빠진 인간들, 거룩하지 못한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결한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성결해도 되고 성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건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는 성결을 유지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고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에게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제사는 아무리 거룩한 제사라고 하더라도 완벽한 제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제사장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고 그런 이후에 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것을 되풀이해야만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한 제사로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위한 완벽한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성결케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성결한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이 구약에서 있었던 그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완벽한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 우리들을 택하신 자녀로 삼아주셔서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결한 백성에게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선택된 우리들에게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결한 삶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것이죠. 또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오늘 하루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이 성결한 삶을 주 앞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결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오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담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정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흠 없이 또 거룩한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또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또 말씀대로 판단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담장을 넘어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거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언약의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